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5월 마지막 주에 갈라디아서 강의 41번째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었는데요.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그때 그 육 혹은 뭐 육체의 소욕이 무슨 뜻인지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보충 설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막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왕 뭐 타치를 다시 하는 김에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면은 좋을 줄 알아요. 그래서 먼저 지난번 그 41번 갈라디아 강의를 한번 다시 그 요약을 좀 한다 할까요? 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대등절이기 때문에 골로새 3장의 그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이라는 것을 제약된 본성으로 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어로 나왔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게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그 The Reformation Study Bible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성경 미니 주석이죠. 이제 대략 뭐 다시 반복하면은 flesh 육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적어도 세 가지로 사용하였다. 넓은 의미로는 인간됨을 가리킨다. 또 다른 용법은 육체적인 몸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flesh라는 단어는 특별히 영과 대조할 때에는 마음과 영혼을 포함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옛 본성과 예수를 믿은 후에 받은 새 본성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해석을 전제하고서 본다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신자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뜻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신자는 평생 이 옛 자와 새 자 사이에서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죠. 좋은 good news가 아니에요.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를 패배주의의 신세 타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스스로 죽이고 뭐 받고 할 수 없는 거죠. 인격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없어요. 또 새 본성은 거듭날 때 받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교리의 그 아이디어는 개념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언뜻 파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교리 설교나 이런 강의 설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새 본성을 받았어요? 어떤 순서를 밟았어요? 옛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날 때 새 본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고 새 것이 온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내가 죽었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교인이 된 후에도 공존을 한다면, 옛본성과 새본성이 같이 이렇게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할 것 같으면, 바울은 말하기를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그때 죽었다. 남은 것은 뭐냐? 옛사람에 속하는 가치관과 옛사람에게 속했던 행습이에요. 처신입니다. 악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옛사람의 악습을 버리라고 권면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칭찬도 많이 한 교회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당신들 중에 아직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신을 섬길 때 가졌던 그 음란한 악습이나 남의 양식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자들이 있으니 그것을 버리라고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서 거듭났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새 본성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회심하기 이전의 악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이 남았다고 해서 거듭난 이후에도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습성과 본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악된 과거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본성인 새 생명인 새 본성을 가진 자로서 태어난 것이 그것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신자의 마음과 삶 속에 그러니까 신자의 heart and mind 속에 들어오셔서 새 본성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원칙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어떻게 다르냐면 새로운 욕구,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향,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그런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는 신자는 소속의 변화와 함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을 주인으로 섬겼지만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했든지 간에 거듭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탄의 집권이 형사되는 어둠의 영역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권이 형사되는 빛의 영역으로 진리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공동영역에서 크리스천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나를 주관하고 그 밑에서 나 그 사람도 주인으로 섬기고 또 예수도 주로 섬기고 또 옛 본성도 있고 또 새 본성도 있고 그래서 갈등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새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사탄의 주권에 놀아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우리가 많은 면에서 허물이 있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다 그것이 다 회심하기 이전에 지었던 그런 악습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탄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사탄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의 본문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거듭난 신자는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신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아인 나, 그 다음에 나의 몸을 구별을 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나의 옛사람이 뭐냐 하면은 나의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의 인격체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고 확실하게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때 우리는 아담,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 소속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몸은, 나의 이 육체는 아직도 죄악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죄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발판이에요. 하나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타락한 옛사람은 죽고 없어졌다. 옛사람의 장례식은 끝났다. 나의 옛 자아가 떠났다면은 그 행실도 떠나야 한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에 나쁜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신분에 비추어서. 근데 옛사람이 장사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됐는데 그 다음에 남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옛사람에 속한 처신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울은 본 항목에서 옛 삶의 특징적인 그런 처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절, 8절, 9절이죠. 그것들은 정욕과 악의와 속임의 삶으로서 옛 사람의 잔재들이에요. 옛 사람의 남은 찌꺼기들이라 이게 그것이 붙어 있는 거다. 아직까지.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 사람의 당연한 과제다 하고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자의 삶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뭐, 그 전에 하던 잘못된 거 좀 고치고, 뭐 좀 선도 좀 향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런 점이 부족했는데, 과거에는 그걸 좀 임프루브 시키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자아를 내가 다시 뭐 임프루브 시키거나 그렇게 할, 그거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거.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 속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을 통로로 삼고서 들락거리는 습관적이고 그 거치장스러운 죄들을 차단하고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육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 나는 내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죽일 필요 없죠. 바울이 죽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예요. 지체는 죄가 발판으로 사용하는 내 몸에 속한 여러 측면으로서 죄에 편중된 어떤 성향, 그런 습관, 그런 욕구가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땅에 속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문제로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고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은 뭐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이제 목사님이 도덕 설교를 하면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힘을 쓰죠. 그래서 뭐 기도에도 나오고 뭐 성경도 보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번번이 실패하는 일 때문에 좌절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일종의 좌절감이 있고 그런 디프레션에 그런 빠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영역에 그 필요가 강할 때, 그건 개인에 따라 다 다르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치죠.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나의 죄를 노려보시는 것 같고 나는 크리스천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패배감에 잡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런 확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고 푸념합니다. 예수의 피로서 대속된 교인들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다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죄악된 본성 앞에서 자꾸만 죄를 짓고 하다가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고나면서부터 본성으로 죄에 쏠리는 죄에 바이어스된 그런 성향이 있다면은 죄는 불가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은 지는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죄 이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냐 이거죠. 그것이 과연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기쁘기보다는 죄에 더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은 침체와 더 많은 좌절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날이 더 많다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냐 이거죠. 많은 교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나중에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푸념하고 녹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맨날 녹두리 타령, 녹두리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승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는 그냥 뭐 추상적인 뭐 개념으로만 떠돌아다니는 건가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들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결국 그런 입에서 같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복음이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자세가 느슨해지고 힘써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거죠.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며 초대교회 교인들의 변명이냐.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죄성의 문제를 좀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에게,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거듭난 신자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분명히 댈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죄악된 본성을 줄여서 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또 사용하는 책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문맥이 달라집니다. 대체로 뭐 죄성이다, 뭐 옛사람이다, 타락된 본성이다, 육이다, 뭐 육신이다, 뭐 옛자다 이런 용어를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죄악된 본성이란 말은 사람에 따라서 대체로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죄악된 본성을 아담 안에 있었던 타락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크리스천에게 그럼 죄악된 본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아니오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신자는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담 안에 있었던 과거의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첫째 아담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위치의 변화, 영역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나의 옛자는 아담을 떠났을 때 끝났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교회는 아담 안에 있었던 죄악된 본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것은 죄와 정죄와 사망 아래에서 사탄의 압제를 받는 존재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이런 아담적 존재의 영역과 위치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히 끝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절단돼 버린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과거의 삶의 방식과 끝났던 삶의 영역과 삶의 주인과 내가 단절됐다는 것, 죽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사람이 좋아졌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위치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을 섬기는 죄악된 사람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와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혀 새로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 그런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아담적인 삶의 형태와는 절연됐기 때문에 다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흔히 아 뭐 이쪽 집에 살다가 저쪽 집으로 갔다가 저 집에 있다가 또 이쪽 집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좀 속해서 살다가 그다 저기 사탄에게 갔다가 첫째 아담 집에 갔다가 또 둘째 아담 왔다 갔다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관계가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 나도 그 너 예수 십자가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느냐 그러죠. 있었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너 거기 있었냐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면 나도 죽은 거죠. 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나한테 그대로 옮겨오는 거죠. 그대로 이전되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속했던 나의 타락한 옛자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죄악된 본성을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나를 아래로 잡아 당기는 그런 어떤 성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해요. 그럴 경우에는 신자에게 죄악된 죄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때와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신자가 뭐 죄를 전혀 안 짓고 죽지 않거나 혹은 뭐 사탄의 마수가 닿을 수 없는 그런 데로 갔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적인 것을 일체 죽었다는 말을 위치와 영역과 소속의 변화로 이해해야 됩니다.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지 말아요. 나의 상황으로 볼 때, 아, 나는 아직까지도 저기 사탄 쪽에 들어있다. 옛 아담, 옛 본성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내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면 혼란과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요. 나는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사탄의 방해를 받고 사탄의 영역에 내가 넘어가느냐 그런 회의가 생기죠.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해방됐다는 것을 우리의 전체적인 새로운 new position, 새로운 위치, 또 새로운 그 our new status 그것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그 변화로 봐야 됩니다. 신자도 유혹받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신자가 된 이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속했어요. 그때는 죄와 노예가 되어서 죄를 성, 왜 타락한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을 주인으로 모셨고, 사탄의 정체적인 통제를 받았어요. 그것은 물론 개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때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토의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된 이후에는 비록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아도 죄가 나를 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나를 과거처럼 자신의 노예로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확실히 하고 있어야 내 귀에서 아, 너는 아직까지 내 자식이야, 내 사탄의 자식이야, 너는 내 옛 본성과 옛 사람의 근성대로 사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변한 거 없어, 이런 속삼이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십자가로 사탄이 이겼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주의 백성을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패전 장군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된 교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진리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탈선을 하고 큰 죄에 빠져도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이제 아예 그 옛날에 뭐 좀 믿는데 그거 아니야. 나 이제 안 믿어. 더 이상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난 성경도 안 믿어.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사탄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과 진리의 영역으로 전입됐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받고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신자도 물론 죄를 짓지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완전하게 정복할 수 없어요. 과거하고 달라요.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파묻고 주 예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제거할 만큼 예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은 거 그거 다 헛거야. 그 예수는 주가 아니야. 내 죄를 용서한 거 그거 가짜야. 그냥 사람이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설득하지 못해. 그렇게 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패전 장군이거든요. 십자가 전쟁에서 졌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자기 수준에 놓고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죠. 신자는 어둠의 왕국에서 도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사탄의 전적인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편입이 됐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그것으로서 그치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은 아담 속에 있는 과거의 나의 존재 양식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 속에 있던 우리에게 전격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 이상 절대로 아담 안에, 첫째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거기 떠났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죄악된 본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신자가 됐지만은 육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면 옳아요. 근데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뭐 사용을 합니다만 다른 좀 더 나은 대타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본성이라는 말은 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본성이라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뜻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았어도 죄에 관한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자가 아담에게 속한 그런 모든 것에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본성에서 nature라고 말하면 아담적인 존재의 양식이 아직도 신자들 속에 그대로 이양된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죄악된 본성 대신에 아까 여기서 말한 그 sinful nature 대신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육 혹은 육신이라고 옮겼어요. 그것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거든요. 그 NIV 그 번역에는 그 older version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sinful natur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고쳤어요. 그 개정판에는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신자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속했던 타락한 본성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없어요. 아담에게 속했던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첫째 아담에게 속했던 죄악된 본성도 함께 죽었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를 하고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 본성을 받았어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지와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죠. 우리도 함께 거기 있어요. 위치로 보면은 우리 신분이 어떻게 사탄의 영역에 사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읽으면 그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계셨죠. 지금 작고하셨지만 물론 제가 그 교회에 다녔어요. 런던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 로마서 강의가 유명해. 한국 목사님 치고 이분 로마서 강의 아마 아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적어도 다 사놓고 이렇게 굉장히 뭐 많아요. 로마서를 그냥 여러 해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 6장에 나오는 강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되돌아볼 수 있는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을 때의 사람이다. 이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봐야 돼요. 옛 인간이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영원히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은 과정이 아니다. 십자가 못 박힘이란 예수가 성취한 죽음을 말한다. 나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나의 아담적인 옛 사람이 곧 출생부터 가졌던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 사람은 아담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그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옛 사람을 벗으라는 말은 옛 사람의 특성을 벗으라는 말이다. 즉 너희가 옛 사람이 죽었으니 그 옛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러니 그것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 믿지 말라는 것이다.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영단번에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같습니다. 근데 신자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죄악된 악습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죄의 악습은 우리 몸을 전진기지로 삼고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구속을 못 받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병나고 우리 몸이 쇠약하고 피곤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몸을 자꾸 게으른 비유라고 하죠. 피곤하니까 자야죠. 쉬어야죠. 예.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단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에 속한 그릇된 행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한다면 이게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바로 이해한 것이야. 아, 뭐, 이 죄성이 있어서 안 돼. 이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게 양지 패배주의에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긍정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식의 그런 구차한 변명을 그쳐야 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러죠. 영어로 보면 more than conquerors. 정복하는 그 정복자보다 더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생명의 능력과 주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죄악된 이 악습을 절단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